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입니다.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생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가 입양하였다는 사실도 윌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원래는 한때는 자신이 그 입양하라는 사실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절 이 문제로 한참 고민하는 중에 양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우리 부부에게 선택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란다.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로부터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양부모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모가,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양부모가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의 인생 항로가 180도 달라졌고, 그때부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인생을 향한 인생 여행에 출발, 인생 여행에 나서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었단다. 너는 나에게 있어 선택된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란다. 나는 너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었고,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누군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양부모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바꾸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 양부모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면, 죽는 길과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요? 인생에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 뒤에도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과 지옥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구약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은 간단히 말해서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모세가 말한 사는 길과 죽는 길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과 지옥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와 비슷한 표현을 말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표현을 말했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갈대아인은 바벨론 나라 혹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적에게 항복하라고 말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민족의 배신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한 것은 뭐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는 매국노 같은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한 이유는요. 일단 수많은 동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9절 처음에 나오는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지형적으로 적들이 쉽사리 공격하기 힘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성 안에 자체적으로 샘이 있어서 오랫동안 성 안에서 버티기가 용이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장기전을 펼치기가 대단히 유리했죠. 하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전쟁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이제 곧 닥쳐올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를 맞아서 허무하게 무너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쓸데없는 저항을 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적에게 항복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항복을 하면 적이 원하는 만큼 약탈해 가겠지만 적어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존심마저 뭉개진다 해도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 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다 같이 본문 1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참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본문 1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전합니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점령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떤 상황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정의로운 모습을 잃지 않은 바로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인데요. 사실 그러한 명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점령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굳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야 될 이유, 공의를 행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앞으로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희망찬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1992년 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 이단이죠. 그 다미선교회에 빠졌던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뉴스로 뭐 자세히 그 당시 소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하는 이장님 이단의 거짓에 빠져서 그냥 자신들의 삶을 놔버렸어요. 자기들이 살아갈 그 삶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한 철도 공무원은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무원에 빠져서 열차 운행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직이 됐는데 아니 이제 곧 뭐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해야 될 그 열차 운행은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또 퇴직금을 해직당하고 퇴직금을 다미선교회 몽땅 바치고 그 두 자녀를 데리고 잠적해 버렸어요. 애를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그 당시 30대 주부는 그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경남 지역에 가서 포교를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남편이 다 찾았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또 부산 사하구에 사는 한 시민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만든 1억 원, 당시 1억 원을 그 종말론 그 단체에 바치고 가족을 떠나서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갔어요. 1991년 1월 전남 강진군에서는 한 여고생이 부모가 다미선교회 그 이단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해버렸습니다. 자,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팽개쳤는데요. 자, 물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과 정반대됐죠. 분명히 날짜를 특정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이고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놔버린다? 라는 것도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정의를 행해라. 그게 내 뜻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이 말씀대로 언제 어떤 상황이 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희 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의롭게 살아가며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